세계 뉴스입니다. 2022 도쿄올림픽이 개막 12일차를 맞은 가운데 3일 현재 미국이 메달 종합집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3일 열린 여자 멀리뛰기 결승전에서 독일의 말라카이 미안보가 7m로 금메달, 미국의 브리티니 리즈가 6.97m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또 이날 열린 남자 400m 허들 결승전에서 노르웨이의 카르스텐 바르홀름이 45초 94로 세계 신기록을 이렇게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미국의 레이 벤자민은 46.17로 은메달을 땄습니다. 미국은 이날 육상 경기에서 은메달 2개를 추가해 3일 현재 금메달 22개, 금메달 27개, 동메달 17개로 중간 종합순위 1위를 유지했습니다. 드림팀으로 불리는 미국 남자 농구 대표팀은 8강 경기에서 스페인을 95대 81로 꺾고 4강에 안착해 올림픽 4연패까지 2승만을 남겨뒀습니다. 중국은 이날 열린 남자 3m 스프링보드에서 최시희와 왕중리안이 각각 558.75점 또 534.90점으로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날 메달 추가로 3일 현재 중국은 금메달 30개로 가장 많은 금메달을 땄지만 은메달과 동메달 종합집계에서 미국에 뒤처져 2위를 기록 중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의 난민 지위로 영구 정착할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는 새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새 프로그램은 제2우선순위자로 이를 통해 지난 20년간 미군이 아프간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도움을 준 아프간인들에 대한 대피작전인 동맹 난민작전을 위해 주어지는 특별 이민비자 발급의 적용 대상을 늘렸습니다. P2 프로그램에 따르면 미국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투입됐던 이들이나 미국 언론 및 비정부기구에 채용됐던 현지 주민들도 직계가족과 함께 미국 정착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P2 지원자들은 아프간을 떠나야 하고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제3국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 1월 미국 의회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투입돼 시위대와 대치했던 경찰관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 DC 경찰국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건서 하시다 경관이 지난달 29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카일 디프레이트 경관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하시다 경관은 지난 2003년부터 디프레이트 경관은 2016년부터 경찰에 복무해왔습니다. 이로써 미 의사당 난입사태에 투입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관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의회 난동 사건 당시 4명을 목숨을 잃었고 경찰관 1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7일 열린 의회 난입사건에 대한 하원 특별조사위원회 첫 청문회에 출석했던 경찰관 4명은 사건 당시 폭도들에게 신체적 또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경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군 사령관급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양국이 인도 쪽 접경 지역에 위치한 장소에서 제12차 사령관급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 국경지대 서부 지구에 위치한 실질 통제선 인근 병력 철수를 문제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측은 상호 이해를 증진한 이번 회담이 건설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남은 쟁점을 양측 간 기존 협정에 근거해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또 대화와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LLAC 주변에서의 안정을 확보하고 또 공동으로 평화와 안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중국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미국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고용의 조건으로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며 9월 직원들이 사무실로 복귀할 때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 마트 가운데 하나인 월마트도 지난달 30일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과 지역 매니저들의 10월 4일까지 접종을 완전히 마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장 직원 등은 제외된다고 월마트는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월트 디즈니도 같은 날 미국 내 모든 급여 근로자와 비노조원에게 완전한 백신 접종을 요구할 것이라며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은 60일 안에 접종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18세 이상 성인 1억 8,076만 명이 최소 1회 백신을 맞아 성인 70% 접종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3일 화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박형주입니다.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미한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압박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확고한 방어태세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훈련에 대한 결정은 미한 상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한연합훈련 취소를 압박하는 담화를 낸 것은 미한동맹을 흔들려는 의도지만 이런 목적을 달성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표현의 자유가 전 세계 최악이라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가끔 구름 많고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 0.5에서 1m,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한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압박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확고한 방어태세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연합훈련에 대한 결정은 미국과 한국 상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일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미국은 철통 같은 미한 동맹에 따라 한국의 안보와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앞서 밝혔듯이 미국은 남북 대화와 관여를 지지하고 남북 소통과 관련된 최근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 서면 질의에 논평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향후 연합훈련과 관련해서도 미 국방부는 한미연합사령부 정책에 따라 계획되어 있거나 진행된 훈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한미연합사의 최우선 순위는 병력 보호라며 모든 미한 훈련은 한국 정부와 한국질병관리청의 코로나 지침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미한 동맹은 현재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한 예방통제 조치를 시행,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을 어떤 위협이나 적으로부터도 보호하기 위해 견고한 합동 방어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또 연합훈련은 미한 양자간 결정이며 어떤 결정도 상호 합의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1일 김 부부장은 이달 중 실시 예정인 미한연합군사훈련이 남북관계의 앞길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며 한국의 관련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한연합훈련 취소를 압박하는 담화를 낸 것은 미한동맹을 흔들려는 의도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외교 접근법을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특성과 연합훈련이 양국의 안보에 지니는 의미 등을 볼 때 북한의 압박이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한연합훈련을 겨냥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미국과 한국의 동맹에 틈을 벌리려는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한국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번 담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부딪히길 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where the wedge gets driven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Because they're running out of time.
미국과 한국의 입장 차이는 북한 문제에 있어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문재인 정권을 미국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또 북한이 당근을 준 뒤 곧바로 채찍을 내놓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을 당근으로 이번 미한 연합훈련과 관련된 김여정 부부장의 압박은 채찍으로 해석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육자회담 차석 대표도 지난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 입장에선 통신연락선 복원이 중대한 결정이었다고 전제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와 관련해 한국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Re-establishing the hotline between the north and south. I think that's pretty major. Given what they did over a year ago.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과의 관여에 간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을 이용해 미국을 압박하고 이를 통해 미한 연합훈련 축소 혹은 중단이라는 오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I think Pyongyang probably sees an opportunity to, as it's done in the past, use Seoul to try to put some pressure.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시도가 성공을 거두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클린트 워크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BOE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끌려가는 듯한 상황에 처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doesn't want North Korea to be able to sort of set the parameters of what is.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용인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하거나 미국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워크 연구원은 8월에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은 컴퓨터에 기반한 모의 방식이고 또 최근 몇 년간 미국과 한국이 진행한 훈련이 규모가 축소되거나 실제 기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김여정 부부장은 어떤 형태의 훈련이든 상관없이 거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용인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워크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이번 사안이 안보 문제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I think there will be tensions between the two capitals, but at the end of the day, South Korea realizes its national security.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 축소 등의 문제를 놓고 어느 정도 간극을 보이고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한국은 자신들의 국가 안보가 미국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따라서 한국의 결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는 북한이 한국과의 협상을 꺼리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각에서 미한 연합훈련의 중단을 통해 북한과의 관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를 내놓는 데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리비아 전 부차관보는 연합훈련을 축소했지만 북한 문제에서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과거 사례를 상기시켰습니다.
It's now been three years since the Singapore summit. When the United States unilaterally, without consulting its ROK,
3년 전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은 물론 심지어 미군 사령관들과도 협의 없이 연합 군사 훈련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지금은 3년 전보다도 북한과의 대화에 더 가깝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전통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국내와 외교 정책을 훼손하는 결정을 내리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They're a conventional political administration. They're not like Trump. But Biden will take a major hit.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 축소 등과 같은 특정 조건을 내걸고 대화에 나서는 행태를 끊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사는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으로부터의 양보를 조건으로 대화에 복귀해 왔다면서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물론 관련국들조차 특정 조건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로운 해법을 논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연합훈련 등 특정 사안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곧바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워크 연구원도 연합훈련 축소 등을 조건으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워싱턴에는 그런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 are voices in DC that want to find an opportunity to restart talks, but you know, the counter to that is the North.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이 원할 때 언제든 연락을 할 수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도 이미 비공식 대화 시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거절을 당했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고 워크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워크 연구원은 이달 중 미한 연합훈련이 실시될 경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자체 통제 상황에 놓여 있는 데다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현재 상태로 볼 때 심각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편 한국국가정보원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미한 연합훈련 중단 촉구 담화와 관련해 연합훈련 중단 시 남북관계에서 상응 조치를 할 의향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북한의 입장은 등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한 담화를 낸 데 대해 북한이 근본 문제로 규정한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선결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며 미한이 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남북관계 상응조치 의향을 표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하면서 북한은 미한 간 협의와 대응을 예의주시하며 다음 행보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북한의 군대와 정부가 연합훈련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미루어 군사, 비군사적 상응 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정보위 보고에서 미한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 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은 등가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북한의 통신선 차단이 한국 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 시행으로 통신선 복원에 상응한 조치는 이미 한 셈이라는 주장입니다. 신 센터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상응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균형을 잃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남북대화나 화상통화나 또는 뭐 고위급 회담, 나아가서 정상회담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하면서 연합군사 훈련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등가성에도 맞지 않고 그러한 북한의 확인되지 않은 의향 때문에 한미동맹의 핵심적인 요인을 양보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봐요.
국정원은 최근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조치에 대해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통신연락선 복원에 호응한 배경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남북정상 간 두 차례 친서 교환을 통해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의 의지를 확인했고 판문점 선언 이행 여건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통신연락선 복원 후 며칠 만에 김 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점으로 미뤄 연합훈련과 연계된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깔린 행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앞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시사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게 북한의 노림수일 수 있다고 홍 박사는 말했습니다.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연합훈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은 한미의 결정에 의해서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고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한미의 책임이 더 무거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남북관계든 한반도 문제의 책임을 한미에게 떠넘길 수 있는 이제 명분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관계 개선과 한미연합훈련을 연동시켜서 한미의 행동을 끌어내고 또는 한미의 어떤 의지를 실험하는 뭐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은 아울러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 이후 미한 당국 간 긴밀한 대북정책 조율 결과를 주시하며 한국 정부가 향후 미북 관계 재개를 위해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 측면도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미북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광물 수출 허용, 정제유 수입 허용, 생필품 수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필품엔 평양 상류층 배급용인 고급 양주와 양복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국정원이 북한 측의 대미협상 재개에 구체적 조건을 언급한 것은 비핵화 협상의 조건을 놓고 한국이 미북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 셈이라며 남북 간 대화에 비핵화 협상 관련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김여정 담화나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를 종합을 해보면 북한이 원하는 적대지정책 철회는 명분상 한미군사연습 중단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나 실제로는 북미 대화의 재개고 그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지금 대북 제재의 완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 이게 확인이 됐다고 봐야죠.
국정원은 이와 함께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됐던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한국이 제안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이 판문점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평양에서 주재한 전군 지휘관 정치 간부 강습회에서 뒤통수에 패치를 붙이고 있어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데 대해선 패치는 며칠 만에 제거했고 흉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벼운 걸음걸이와 깊숙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장면들을 볼 때 건강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경제 동향과 관련해선 올해 곡물 부족 사정이 악화하자 전시 비축미를 식량이 끊긴 이른바 전량세대를 비롯해 기관과 기업소 근로자까지 공급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민감해하는 쌀 등 곡물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7월 중순 이후 지속된 폭염으로 인명과 농축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7월 1일에서 9월 10일 사이에 진행되는 북한군 하계 훈련을 정상적으로 개시했지만 폭염으로 야외 훈련을 최소화하고 피해 복구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지난해 산업 가동률은 석탄 수출 중단, 광산 침수, 원자재 부족 등으로 예년 대비 5%포인트 하락한 25%에 불과했다며 상반기 북중 무역은 6,575만 달러 규모로 지난해와 비교해 84% 급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징후에 대해선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난해 6월 끊어졌던 남북한 통신 연락선이 13개월 만에 복원됐습니다. 하지만 통신선 복원이 남북 간 또 미북 간 대화 재개로 이어질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분석인데요.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북한의 통신선 연결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내년 5월로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남북관계를 이런 상태로 끝낼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1차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그의 세 차례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중재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기대를 모았던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면서 한반도 비핵화 시기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해 6월 16일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남북관계와 비핵화 상황이 오히려 악화된 겁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목표는 남북관계를 복원시키고 이를 징검다리 삼아 미북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금년을 넘어선다고 그러면은 내년이면 정권 교체기거든요. 이 돌파구가 마련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이 지금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지금 국면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집권 이후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6월 15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식량난을 시인한 데 이어 군량미 방출을 지시했지만 식량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7월 16일 쌀 가격은 킬로그램당 5,600원, 옥수수는 3,200원으로 평상시에 비해 4, 50% 비싼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농무부는 북한 주민 63%에 해당되는 1,600만 명이 식량 부족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7월 27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 노병대회 연설에서 북한이 지금 전쟁 상황에 못지않은 시련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보건 위기와 장기적인 봉쇄로 인한 혼란과 애로는 전쟁 상황에 못지않은 시련의 고비로 되고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안정책국장은 북한이 식량 같은 구체적인 지원을 바라고 한국의 손을 내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s interest in probing with South Korea revolves primarily around the possibility of receiving tangible benefit.
남북관계는 8월 들어 양측의 실무 또는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한은 통일부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채널 등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남북한이 이 자리에서 식량 지원의 규모와 인도 시기, 그리고 인수 조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보건협력, 의약품, 이산가족 상봉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한국의 북한 전문가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말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코로나 조기 종식과 관련된 보건 의료 분야 협력이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북한의 식량 작황이 또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에 따라서 쌀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도 협의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이 지금 열려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남북한은 정상회담 개최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4월부터 10여 차례 친서를 교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두 정상이 만나 남북 관계와 비핵화 등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다만 지금이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할 때 남북한은 비대면 방식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공산이 있습니다.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29일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의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신년사에서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비대면 정상회담 준비를 마쳤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북한과의 비대면 회의를 위한 영상회의실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8월 중순 실시되는 미한연합군사훈련은 남북관계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훈련을 이유로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할 경우 남북관계는 일순간에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한연합훈련은 이미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상륙훈련과 기동훈련이 사라졌으며 대부분이 컴퓨터로 진행되는 지휘소 훈련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 구상도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연합훈련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You can just do a computer exercise. You know, like a game. You know, it's like a game. So, what's the problem? Just have it a game.
문제의 핵심은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미북 대화로 이어질지 여부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다소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 프랭크엄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통신선을 복원한 것은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려는 마음이 커진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could also mean that they are more willing to take the initial.
반면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북한이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Perhaps it signals a greater willingness to engage with the United States.
향후 남북 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8월 중 남북 고위급 회담, 미한연합군사훈련, 대북 식량지원, 남북 정상회담, 미북 실무협상 재개 쪽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부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남북한 간의 대화가 재개돼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지만 미북 간의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북 실무협상은 가동되지 못하고 시간은 흘러 문 대통령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할 경우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경우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한범 박사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올해 안에 이루어져야지 임기 말인 내년 2월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월이면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임기 말에 이 14선언을 도출했고 정권이 바뀌면서 표류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내년 2월이면 너무 늦습니다.
13개월 만에 복원된 남북통신선이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인 신호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진전 쪽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을 반복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의 표현의 자유가 전 세계 최악이라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위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표현의 자유가 조사 대상 160개국 가운데 161위로 최하위를 차지했다고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아티클 19가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이 단체는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 국제표현보고서 2021 전 세계 표현의 자유 상태에서 북한의 표현의 자유가 100점 만점에 0점으로 세계 최악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조사 대상국 가운데 0점을 받은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시리아와 투르크메니스탄, 에리트레아가 1점, 중국이 2점, 쿠바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3점으로 표현의 자유 환경이 매우 열악한 나라들로 지목됐습니다. 이 기구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개방, 60점에서 79점 사이면 덜 제한적, 40점에서 59점은 제한적, 20점에서 39점은 매우 제한적, 그리고 19점 이하는 위기 등 5단계로 분류했습니다. 북한과 같이 위기 수준인 나라는 러시아와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콩고 등 24개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위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반면 표현의 자유가 가장 좋은 나라는 100점 만점에 95점을 받은 덴마크와 스위스로 조사됐으며 노르웨이와 스웨덴, 핀란드가 94점, 벨기에와 에스토니아, 아일랜드가 92점으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모두 83점으로 31위를 기록하며 표현의 자유 등급 가운데 최고 단계인 개방에 속했습니다. 보고서는 2019년부터 하락세를 보여온 전 세계 표현의 자유 수준이 지난해에는 2010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전 세계 보건 위기 동안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각국 정부들이 전염병을 통제하고 공중보건과 정보 접근 개선에 집중하기보다 인권과 공중보건 사이에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전염병을 이용한 권력 강화를 위해 돈과 시간을 낭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국가 3분의 2가 전염병과 관련해 언론에 제한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언론 자유 제한 등급을 가장 심한 3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유엔 총회가 1948년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19조에 명시된 것으로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미국 국무부도 올해 3월 발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표현의 자유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헌법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이런 권리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정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신문을 받거나 체포당한 이들의 사례가 많았다며 2019년 6월 북한 정부는 호주인 알렉시 그리 씨가 해외 매체에 글을 올려 반공화국 모략선전 행위를 하며 그를 구금했다가 추방한 예를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통일연구원의 백서를 인용해 김 씨가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하거나 한국을 우호적으로 표현할 경우에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는 사실상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 했다며 독립 언론은 존재하지 않고 북한 기자들은 기사를 취재할 자유가 없으며 자유롭게 보도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엄격한 국내 언론 검열이 지속되었고 공식적인 노선에서 벗어난 보도는 용인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북한의 폭우와 홍수가 심해지고 작물 재배 여건이 나빠져 식량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평양과 영변 등 주요 전략 지역의 침수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정권 안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후변화가 북한의 식량난을 악화시키고 정권 안정도 위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우드웰 기후연구소와 전략위기협회는 28일 공동 발표한 북한의 중첩되는 위기, 안보, 안정과 기후변화 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우드웨이 기후연구소 알렉산드라 네이글리 박사는 30일 VOA에 북한은 앞으로 폭염과 가뭄이 심해지는 것은 물론 더욱 극단적인 강수 현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2035년에는 북한의 심각한 가뭄 기간이 지금보다 최소 3개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o not only are we going to see more heat and more drought, but we're also going to see more extreme precipitation events. And then on top of that, in coastal areas, sea level is expected to rise by about 1 foot.
네이글리 박사는 또 2050년까지 북한 해수면이 약 1피트, 0.3m 상승할 것이라며 북한의 기반 시설은 물론 해안의 농경지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2050년까지 해수면 상승에 따른 홍수 피해로 북한 내 약 55만 3천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반도 온도와 습도가 높아져 태풍 이동 경로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북한의 폭우와 홍수가 심해진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서해안의 쌀과 옥수수 곡창지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수량과 온도 변화로 함경남도와 평안북도의 흉작 가능성이 계속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We're also seeing a shift where crops are likely to do well. So along the coast, and that's where the breadbasket is located. We're seeing.
네이글리 박사는 서부 해안 지역보다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작황 실패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다만 내륙 지역은 산악지대여서 대규모 상업용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북한에서 범람 지역의 군사시설, 주거단지, 상업과 교통기반시설, 농업시설이 폭우로 침수될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시설인 영변 핵시설, 인구 밀집 지역인 평양, 곡창지대인 황해북도의 침수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영변 핵시설의 5메가와트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에 인접한 구룡강에서 홍수가 일어난 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는 이 지역에 심각한 홍수 가능성을 높인다며 1971년에서 2000년 사이 이 지역에 홍수 발생 가능성이 100년에 한 번이었다면 2050년에는 68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영변 핵시설에서 심각한 홍수가 발생하면 민감한 핵물질을 담고 있는 시설이 위태로워져 방사능과 유해물질이 환경에 누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 일대 홍수 통제 방안들이 제한적이라며 평양에서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3배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발생 가능성이 100년에 한 번인데 2050년에는 34년에 한 번으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기후변화로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고 기반시설이 파괴되며 탈북자가 증가하고 자원이 고갈돼 북한 내 지역별로 소요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정권 안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탈북민 증가는 북한과 중국 간 긴장을 높이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전략위기협회 캐서린 딜 선임연구원은 VOA에 기후변화는 많은 안보 문제에 있어 위기를 증폭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북한과 같이 식량난과 극단적인 기후, 환경 악화를 겪고 있는 나라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딜 연구원은 기후변화가 북한의 고질적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기후변화가 북한의 불안정에 어떤 직접적 영향이 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델타 변이가 전 세계 곳곳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팬데믹 종식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미 백신의 면역 효과를 연장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부스터샷 접종에 나선 국가로 지난 30일부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독일은 고령층이거나 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층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이를 밝혔습니다. 로이터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도 전국 최대 2천 곳의 약국에서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50% 이상인 미국에서도 부스터샷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9일 뉴욕타임스는 65세 이상 혹은 면역 취약층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 바이든 행정부 내 보건 관계자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주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국은 백신 긴급 사용 권한이 확대되기도 전에 면역 취약층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이를 ABC 방송 디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다시 지난해와 같은 봉쇄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상황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ohn, I don't think we're going to see lockdowns. I think we have enough of the percentage of people in the country, not enough to crush the outbreak, but I believe enough.
파우치 소장은 봉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발병을 막을 만큼은 아니지만 지난해 겨울과 같은 상황으로 가는 것은 막을 만큼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더 나빠지기는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부유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는 부스터샷 접종이 전 세계 백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세계보건기구는 부스터샷이 대신 저소득 국가들에게 제공된다면 코로나 대유행을 막는 데 더 유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지난 30일 자체 소식지에서 WHO 내부 분석에 따르면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는 11개의 부유한 국가들이 부스터샷을 전 세계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제공한다면 그 규모는 4억 4천 회 분량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부스터샷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을 향해 지금은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priority now must be to vaccinate those who have received no doses.
백신의 예방효과 지속기간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지속되면서 코로나 종식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부스터샷을 만들기 시작한 화이자가 지난주 발표한 자체 연구 결과 백신은 비록 심각한 질병과 사망에 강력한 효과를 보이지만 접종 이후 수개월이 지나면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이처는 지난 30일 부스터샷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는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며 그러나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을 경우 감염을 예방할 수 없다는 것만큼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이를 발표한 지난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 미국인 비율은 40%로 한 달 전인 6월 89% 대비 대폭 줄었습니다. 갤럽의 지난달 19일에서 26일 미국 내 성인 3,4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에서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5%,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응답자는 40%였습니다. 또 응답자의 41%는 코로나로 인한 혼란 상황이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고 그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42%였습니다. 뉴스 뉴스 이존입니다.
네, 매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탈북 여성 권수정 씨의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지구상에서요, 이 지구상에서 아마 중국이 제일 싫은 것 같아요. 일본도 아닌 중국. 전 두 분 다시 말을 열 번 물어봐도 그 대답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이 지구상에 난 중국이랑 그 땅따는가 제일 싫다고.
지구상에서 가장 싫은 나라. 중국인 남편으로부터 얻은 자식이 살고 있지만 다시는 밟고 싶지 않은 땅입니다. 300만 아사자가 났던 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탈북민들. 수정 씨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비극적인 운명과 싸워야 했으며 빼앗겼던 그들의 시간은 가슴에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40대 탈북민 여성 권수정 씨. 행복의 진리, 삶의 지혜, 살면서 소중한 시간들을 후회 없이 살자. 권수정 씨의 소셜미디어에 걸린 문구에는 40대 중반 여성이 느끼는 인생의 가치에 대한 스스로의 다짐과 포부가 담긴 듯합니다. 그 땅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더라면 통째로 빼앗겼을 이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탈북은 언제 하셨나요? 몇 년도에 하셨나요?
제가 탈북을 1997년도에 했어요. 세 번을 잡혀 나갔어요. 2003년도 잡혀 나갔다가 그해 또 잡혀 나갔어요. 들어왔다가 그래가지고 2007년도에 정치범으로 잡혀갔어요. 한국행으로 오다가 한국으로 오다가 그 한국행으로 잡혀가면은 정치범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이부에서 좀 하다가 또 운이 좋게 또 살아나왔어요. 어떻게?
1997년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 첫 번째 탈북을 시도했던 권수정 씨.
두만강 압록강을 다 건넜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두만강 압록강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똑같은 장벽에서 흐르는 물이지만 두만강이라고 압록강이라고 하잖아요. 두 곳을 다 넘었어요. 97년도에는 친구하고 둘이 같이 넘게 됐고요. 그때는 진짜 한번 잡혀가면 또 다시 막 그 또 내보내가면 차로 막 내보내고 또 다시 그때는 막 어디 집어넣고 그런 건 없었거든요. 2003년도에 나갔을 때는 혼자 아니고 누가 던지고 건너줬어요. 두 번 다요.
중국으로 건너갔을 때만 해도 중국에서 돈을 벌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건사할 계획이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보육부에 다니셨어요. 네, 아버지, 엄마가 저 12살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94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나라에서 보조금이 지급이 돼요. 진짜 우리 보조금 가지고 쌀 한 대박도 살 수 없는 거, 한 키로도 살 수 없는 그런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데, 근데 95년도, 96년도부터 고난의 시기 막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자기네 보이불에도 배고프 안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부모님 살던 집을 제가 팔았어요. 팔고 우리가 쪽방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집이 좀 괜찮은 집에서 살았는데 그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뭐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쪽방에 사서 그 돈을 미천을 해서 제가 회사한테 친구랑 장사를 떠난 거죠.
집을 판 돈을 장사 미천으로 삼고 돈을 벌면 이 고통스러운 가난과 굶주림이 해결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탈북 과정에서 있는 돈은 다 빼앗기고 중국으로 넘어간 후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중국에 그때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97년 7월 달에 건너갔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제 친구가 그때 저기 가면 돈을 벌어 가서 온다고. 그래, 우리 떠난 길에는 그냥 돈을 벌어 가서 다시 올 생각을 하고 떠난 거죠. 나는 근데 인신매매에 걸리고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운명이.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게 우리가 돈 벌, 일자리를 알려준다고 간 것이 결국은 팔려서 간 거였고.
권수정 씨는 중국에서 세 차례 북송됐습니다. 당시 경험이 아직도 끔찍한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네, 잡혀서 그 벌브에서 머리 위에 서놓고 맞던 그 감옥에서 맞던 그런 트라우마. 근데 그런 걸 잊어버리고 싶어가지고 기억을 안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마지막 탈북에 성공해 2009년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도 눈물도 없는 중국 땅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진짜 뼈 빠지게 가정 보모하고 식당 그 서빙도 같이 했거든요. 그러는 그리고 고작 그때 월급이 그 남들은 막 400씩 그 서빙하는 사람 400을 줬어요. 주방에 있는 그 이모들은 그 600을 썼는데 저는 100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가정 보모를 하는 거예요. 낮에는 그 집에서 식당 주인 집에서 애를 학교 데리다 갔다가 그 중국은 학교가 데리다 주거든요. 버스 타고 학교 데리다 주고 오고 나면 한 10시 돼요. 그러면 자요. 자서 또 오후 2시는 일어나서 또 그 점심시간 손님들을 마치고 그 시간에 한 그러면 또 자요. 다 설거지 다 하고 하면은 8시 제가 업무를 다 항상 밤에만 일을 했었거든요. 아침에 애가 있어. 그런지 반복을 2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보상 받은 게 100원. 제일 처음에는 받지도 못해서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한족에게 팔려가 아이를 낳았고 조선족으로부터 노동을 착취당하고 온갖 소름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 땅에서 받은 천대야, 그 열쇠 자식을 낳았는데도 우리가 인정을 못 받고, 그 어디 가면은 저기 북한 사람이랑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멸시 똑같은 죽기 살기를 일을 해도 그런 걸 악용을 해가지고 약한 자를 악용을 해가지고 주인들이.
중국인 남편에게 팔려가 낳았던 딸 이야기를 꺼내는 권수정 씨.
저는 딸이 그 땅에 살고 있는 면에서도 그렇거든요. 제가 지금 대학을 다녀요. 대학 지금 졸업반인데 내가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지만은 너는 그래도 그 호흡부에는 넌 중국 사람, 중국 조선족으로 돼 있지만 엄마는 그 땅, 네가 그 땅에 있어도 그 땅 안 밟고 싶다고.
네.
안 밟고 싶다고.
딸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언니가 굶어 죽고 남은 가족들의 생사가 걸렸던 자신에게 중국이 어떤 의미인지, 배 아파 낳았던 딸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도 어쩔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딸은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도망쳐 나왔는데 인신매매에 걸려가지고 묻지도 않은 애를 낳아가지고 그 중국에서 자기네 종자를 낳았는데도 이 그 17살짜리인데 저는 그래도 모성애라 그 저지 부렸을 때 눈물 나면서 그 젖었던 그 그런 것들 뭔가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다시는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
고난의 행군 당시 북한보다 더 혹독하고 끔찍했던 곳이 중국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수정 씨는 탈북 후 12년 만에 중국에서 탈출해 한국에 정착할 수 있었고, 한국 정착 10여 년 만에 우연한 기회로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미국에 친구가 있어요. 중국에 있을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중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 그 친구 보러 왔다가
중국에서 남달리 가깝게 지냈던 미국에서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삶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미서부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거주하는 권수정 씨의 이야기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네, 잠시 뒤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시사상식 ABC에서는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투르크가 20세기 초 아르메니아인들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올해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에 터키는 자국 주재 미국 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죠. 자세한 이야기 시사상식 ABC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58년 8월 3일 세계 최초의 원자력 미국 잠수함 USS 노틸러스호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북극점을 바다 밑으로 통과합니다. 노틸러스호는 8월 1일 알래스카 베르곳에서 잠항을 시작해 이틀 만에 북극점을 지났고 4일 그린란드 북동쪽의 대서양 위로 떠올랐습니다. 2,945km의 거리를 평균 20노트로 잠항한 노틸러스호는 총 96시간 동안 잠수한 채 북극해 횡단에 성공했습니다. 노틸러스호는 4년 전인 1954년 수시로 부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던 기존의 잠수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조된 역사상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이었습니다. 노틸러스호의 성공은 핵 잠수함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미국은 1945년 원자폭탄의 위력을 보고 이를 동력으로 쓰는 잠수함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4년 세계 최초의 핵 잠수함이 완성됐습니다. 이전의 디젤 잠수함과 달리 노틸러스호는 우라늄을 연료로 썼습니다. 2008년 8월 3일 러시아의 소설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 심장마비로 89세 생을 마감합니다. 공산정권 치하의 구소련과 반체제 인물로서의 삶을 사실적으로 다룬 작품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특히 1973년 프랑스 파리에서 출간된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는 러시아에서는 출판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비밀리에 번역본이 만들어져 해외에서 널리 읽혀졌습니다. 이 책은 옛 소련 수용소의 잔혹한 실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1945년부터 1953년까지 솔제니친이 직접 겪었던 수용소 생활과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이 바탕이 됐습니다. 수용소 군도 제1부와 2부는 1967년에 이미 완성됐으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출판을 미루다가 원고 일부가 KGB에 발각돼 솔제니친은 집필을 중단하고 남은 원고를 밀 반출시켰고 그 원고들이 1973년 프랑스의 한 출판사에서 출간되는 데 성공합니다. 3부와 4부는 1974년, 5부에서 7부는 1976년 발표됩니다. 전 세계 35개 언어로 번역돼 3천만 부 이상 판매된 이 책은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록 문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솔제니친은 1945년에 포병 대위로 근무할 당시에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스탈린을 비판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이 발각돼 체포됐습니다. 그 뒤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8년이나 수감 생활을 해야 했고 당시의 경험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국가 반역죄로 1974년 소련에서 추방돼 94년까지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 옛 소련의 붕괴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2008년 8월 3일 세상을 떠납니다. 실시간 전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다고요? 비오이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에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